이제 11장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백성들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제사장의 직무적인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는 제사장이 어떻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제사장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갖지요. 그리고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를 받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결례를 행해야 될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이제 반드시 11장, 12장이라도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규례니라. 그러니까 다 모른다 할지라도 46절 보면은 아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거에 대해.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그렇잖아요. 짐승, 그 다음에 물속에 있는 고기들, 공중에 나르는 새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이 곤충들 같은 이런 경우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이것 속에서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이지요. 예. 그래서 먹을 생물이 있고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내용이 11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읽어보고도 딱 정리가 안될 때는 이 46절을 보게 되면 47절을 보게 되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45절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켜 가지고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어 가지고 그 언약을 맺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말씀 떠나버린 신앙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무서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게 피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이다 그러면 네가 안 지키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 지키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제일 먼저 말씀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죄와는 구별된 삶, 부정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와 그 왕을 닮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45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여기서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이제 18장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이 속에는 뭐이 또 들어있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9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절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아멘. 또 20장으로 이렇게 넘겨보시고 보시면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뭐예요? 거룩입니다. 주제가 거룩. 그래서 주제가 거룩이다. 그럼 거룩이란 말이 뭔 말이냐? 죄와 구별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것, 죄에서 분리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레위기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제의적인 면에서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야 된다. 그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 드릴 때에 한마디로 거룩해야 될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10장,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삶으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내가 막 참석해가지고 뭐 예배만 참석하면은 내가 뭐 거룩하게 될 것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에 대한 부분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삶의 거룩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삶의 거룩이 또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네가 진짜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진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돼야 된다. 변화는 절대로 개인이 변화 못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네 마음대로냐? 네가 신앙생활이 네 좋은 대로냐?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구약에서 이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적인 면에서의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삶의 분위기, 삶의 공간이 어떠한 식이 되느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진짜 목사도 형편없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분위기를 신앙의 분위기로 만들어주어야 하면 됩니다. 신앙의 분위기로. 집에 들어오면 찬양이 있게 만들고, 집에 들어오면 독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이 문화를 만들어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삶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형식으로 내 삶을 가꾸고 나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 자신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가까운 사람 누구였어요?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끼리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부부가 진정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면서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지내면서 보면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지낸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 A, B, C가 있으면 A, B, C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이 A, B, C가 공통적인 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건 뭐냐면은 자주 만나서 아름답게 지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 닮은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듯이 닮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네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늘 갖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삶을 거기서 나오게 된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정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것은 부정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정하다. 그러면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먹어야 될 동물, 먹어야 될 고기, 먹어야 될 새, 먹어야 될 곤충,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다 그러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이죠. 예. 그러면 이 먹지 말아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 보면,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 먹어야 될건 건강상 좋은 것에 대해서는 먹어야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자연 식품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유대인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이방에 제사를 드리면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것들은 못 먹게 만듭니다. 예. 이것은 그건 뭐입니까? 먹는 것까지도 이방의 사람들하고는 구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은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께 받을 축복은 다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 속에 되어 있습니다. 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물들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막 덜렁덜렁한 애들하고 다니면 너 그 애하고 다시는 놀지 마라. 너 물들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듯 신앙생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지내냐에 따라서 물들어 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 주님 물들어 간 겁니다. 말씀 속에도 달려가면 말씀 물들어 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나도 몰라요. 개구리가 어때요? 솥에다 설령 놔뒀다, 물통에다 놔뒀다 그러면 처음에 들으면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를 때면은 아이고 더더다니 좋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죽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 똑같은 목사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사란 직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사람들하고 목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는데 내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11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건강상에서 잘못된 걸 먹지 마라. 너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의 제물로 많이 쓰이거나 이방 사람이 즐겨 먹는 것들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것들은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건 하지 마라. 예를 들면은 그 새 같은 것도 독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는 이유가 이 썩은 것을 먹고 그 이 살을 먹고 피를 빨아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폐역한 그런 부분을 보여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는 뭐냐? 산모가 청결해야 된다. 그 남자 때하고 여자 때하고 다릅니다. 여자는 두 갑절의 일자가 지내야만이 청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럴까? 한 가지는 아기를 낳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게 되고 이 오물이 나오게 된 것은 몸 자체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물로 흐르는 이런 것들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뭐예요? 질병에 대한 문제예요. 이 한센병, 문둥병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13장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13장. 13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예, 9절은 뭐예요? 나병이 들었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피부에 종기가 났을 때.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불에 데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9절을 보면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그 머리털이 빠지면 예, 이러하게 되었을 때의 예,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래 실제적으로 나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14장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14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14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에서 이러한 질병에서 들었을 경우에 어디로 내보냈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냈거든요. 그럼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여기가 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주를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낫게 되었을 때 반드시 뭘 하냐면 진찰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14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진영 안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랬지요.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를 환부가 나았다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결하게 해야 된 거예요. 예.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한마디로 뭐예요? 그를 들어오게 만드는데 8절을 보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 머리털을 다 밀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시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범죄해버리면 다시 머리털을 밀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장막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8절에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영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범죄한 인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지요. 예. 그러면 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성결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정결하게 된 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된 자는 그 이후에 뭐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성화의 삶이 한마디로 예배의 삶이요. 또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성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에 있다가 정결하게 만들어 진영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가 한마디로 뭐예요?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이게 성결한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결, 성결. 죄 씻음, 정결,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문제인데요. 15장의 유출병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잘못해서 성병이에요.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병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병들이 걸리게 되어 있느냐. 이제 병이 이것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정액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여자가 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들이 부정하냐? 왜 부정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지 않아요. 잘못된 성생활을 통한 것,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의 정액이 나왔다는 건 안에 있을 때의 생명이고 정상적인 그 성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생명으로 이루어진 거이지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것은 밖으로 나와버리면 죽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나왔던 이 부분은 원래 여자들이 경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정상에서 파괴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정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제의적인 면에서의 그 정결이 있었는가 하면 성결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하게 되어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뭐예요? 17장에서는 16장에 대속죄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죄의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을 지나게 되므로 백성들 전체에 대한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피의 제사가 중요하냐? 이 피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18장, 17장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17장 넘어와 보세요. 17장 11절, 예, 그리고 17장 14절이 중요하지요.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던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한마디로 피체 먹지 말라는 것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내가 삼켜버린 거다고 닦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중앙집중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란하게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이런 것들을 다 막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는 것 속에 피가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은 반드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대속의 죽음이지 않아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무엇을 말씀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희생되었던 그 양처럼 이제는 오시마 약속하였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53장대로 그 말씀을 십자가에 성취를 하시지요. 그래서 그 흘린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1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안수해가지고 잡지 않아요. 레위기서 1장부터 쭉 보면은 이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될 때는 그 백성이 안수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데 대속죄일에는 누가 아론이 안수를 함으로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해결을 합니다. 그럼 안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 죄를 정가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안수하면은 내게 있는 죄가 옮겨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흠 없는 양을 드리라 이런 의미를 하잖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무죄예요. 우리 예수님은 순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꼭 그 정가된 것과 똑같아요. 안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안수해서 내 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짐승에 있는 성결 그리고 짐승에 있는 무죄 이러한 것들이 내게로 전가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완전하게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은 완전하게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게. 0.001도 안 남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이지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는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권면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죄 용서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언약 백성들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때요? 속죄제를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라고 안수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게 될래 그게 들어가면은 그 짐승이 자기 자신의 대신 죽는 거예요. 정가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동일 일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와 짐승과 하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증명되어진 것이 어디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한 거예요. 다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증명되어진 것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버린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믿어졌다 그러면은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증거는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은 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이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대개 보면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자기의 죄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허물과 죄를 타다고 있는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언제든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부분은 가리워지게 되고 주위를 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17장까지의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 20장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18장에서는 뭐예요? 바로 너희가 이방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절에서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의 규례도 행하지 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이방의 그 풍속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지 마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장에는 뭐예요? 너희가 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을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서 제사장도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을 21장에서 22장에서는 뭐랄까? 성물을 누가 먹어야 될 것이냐? 제물은 어떻게 흠 없는 걸 드려야 될 것이냐? 규정을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24장, 25장에서는 이 거룩이 개인적인 삶으로서만이 거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것이 절기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듯이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은 이런 부분은 참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했어야 될 텐데 죄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절기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가 1년에 계속 반복하지 않아요. 이 반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형성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를 형성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세대 동함 예배, 3대 동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왔던 하루아침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계속적인 걸 통해서 예배의 문화 속에 이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역사가 있는 교회, 좋은 교회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온 이유가 신앙의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부분, 절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내가 예배 가운데만 거룩하냐? 그 예배 가운데도 거룩하려면은 네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삶 속에서 거룩하려면은 삶과 네 자신을 잘 지켜서 부정한 데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공동체를 바르게 잘 유지하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이 있으므로 우리 교회도 좋은 신앙의 문화를 잘 꽃피우되, 예를 들면 뭐예요? 부활주일 같은 경우 이것을 잘 이렇게 절기를, 우리 신약의 절기를 바르게 해가지고 신앙의 분위기로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제일 약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앞으로도 아 맞구나, 왜 신약에서도 이렇게 부활절, 또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 예? 또 고난주간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될까,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의 아름다운 문화를 잘 형성해 나감으로 그 속에 들어오는 자가 나도 모르게 익혀져 버리고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거룩이 생명이다. 이 부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